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런 내용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라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은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를 마무리 겸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를 좀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어요. 우선 우리 교단이 장로 제도를 쓰고 있죠. 장로에는 두 반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는 특별히 맡은 책무와 기능이 목양과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맡은 겁니다. 그 반을 목사라고 하죠. 또 이제 일반 장로님들을 이제 시무 장로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정치도 해야 되고, 또 사회 질서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일절 그런 부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가 또 사회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난 질서라면 그건 아닌 거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담벼락에 박힌 못과 같다 그 뜻이에요. 담벼락에 못을 박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걸어요.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넥타이도 걸고, 여러 가지가 걸리죠. 근데 그 못이 싹 빠져버리면 거기에 걸렸던 게다 떨어집니다. 우리 집에서 가끔 못을 헐름하게 박아가지고, 그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대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장 첫 번째 책무가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의 목회자에게 만능 재주꾼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 본질 외에 너무 많은 걸 목양 쪽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떤 부작용이 오랜 역사를 흘러가면서 나타나냐 하면 교회 본질에 서서히 이탈이 되어 갑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모든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양떼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데 전념을 해줘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본 궤도에서 이탈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바로 그 초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 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다 석회를 바르도록 돼 있어요.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 그 말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이것은 이미 애굽의 문명 세계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이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글씨를 쓰는 방식은 이미 애굽에서 많이 시행하던 기술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에게 오랜 역사 속의 공지사항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하달할 때는 이런 방식을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차용을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돌이 아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2절 하반절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아니고 돌들을 단수든지 복수든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몽땅 적어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주해나 그 해석하는 분들의 그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축약해서 자르고 골라서 딱 에센스만 추리라면 613개가 돼요. 모세의 모든 율법이 613개가 되는데 이것을 여러 돌들에 나누어서 적도록 했다라는 해석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새겨서 읽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사절을 좀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도록 돼 있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들 삭되 그것의 수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613가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읽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어디에 세우도록 돼 있죠?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에발산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서 세겜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은 많이 귀에 익숙하죠?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세겜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유명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하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오늘날 여호와를 택하든지 우상신상을 택하든지 하라.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겜 땅을 중심으로 양끝에 에발산이 있고 대립각으로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근데 반대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27장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예, 바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반대로 그리심산은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산에서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죠. 이 에발산은 따라서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석회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라고요. 그런데 돌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 그리고 또 하나는 쇠연장을 대지 않은 단. 이렇게 두 가지를 저주를 퍼붓는 에발산에다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우선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장소죠. 제물을 왜 죽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사한다는 개념으로서 제단에 제물을 죽여드려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단 또는 제물은 항시 일관되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누구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의 제물로 죽으시죠. 그 십자가 위에 제물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럼 제물이 제단에 왜 죽어야 돼요? 죄인들 때문에 죽어야 되겠죠. 그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잘 행했나요? 그러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의가 없고 철저히 100점짜리 죄인인가를 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은 자 이걸 지키십시오라는데 1차 목적이 있지 않아요. 율법이 갖는 기능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율법이 탐심이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인지 조차 몰랐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죠.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고 주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앞에 비로소 내가 99점짜리 죄인도 아니고 100점짜리 죄인이구나.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좌절과 절망을 넘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다고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라는 돌비와 제단이 함께 쓰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게 들통이 나면서 제단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에발산. 그래서 그 저주의 산은 결국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가 저주의 산이에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산이라 그 뜻이에요.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죠? 그리심산에 서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넘어와 그리심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제단에 제물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돌비와 함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제단에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럼 왜 그 제단은 쇠연장을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생겼어요. 그 구원과 생명의 부여와 풍성함은 일절 인간의 인위적인 작업으로 개입될 수 없는 문제라 그 뜻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쇠연장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부딪히는 일상과 인생 앞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짚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여기 분명하다, 뚜렷이 기록해라 그 말이에요. 바르라고 돼 있어요. 또 정확하게라는 말은 자세히, 자세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배워야 돼요. 종교하기로 소문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제페니스죠, 제페니스. 일본. 아, 일본 사람들은 그 종교하면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 무슨 행사 같은가 하면 미리 다 답사를 나오는데, 제가 뭐 그 답사하는 광경을 좀 봤으면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직접 걸어 다녀요. 다 몇 분 걸리나 다 적고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원전 사고를 통해서 가장 정교한 나라가 그 엄청난 재해 앞에 거품처럼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이러니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자세히 배우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자세히라는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자세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유머죠. 그런데 이걸 유머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대충 이렇게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니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배치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그분이 다 붙들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세히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깊이와 끝은 어딜까? 들어갈수록 절망감이 더 커져요. 이 말씀의 끝은 어딜까? 그 심연의 깊이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라는 수식어는 표현하기가 다 모자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구름 위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깔린 구름의 그 풍성함과 다양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이제 봄날이잖아요. 참 날씨가 좋죠, 요즘. 중국에서 저 이상한 것만 안 날라오면 참 좋겠는데, 참 봄이 좋아요. 이렇게 외곽으로 좀 한번 차를 몰고 나가보세요. 우리의 이렇게 좁았던 마음이 탁 열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겠지? 근데 그분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어떻게?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마저 읽고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어떻게 하여 들으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여. 이 잠잠하라는 말은 이 다물고 들으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연히 뭘 닫게 됩니까? 입을 닫게 돼요.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좀.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을 닫게 되죠. 이상한 게요. 교회 공동체는 신비한 게 많아요. 목회를 할수록 교회는 참 신비해요. 신비한 영역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적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나 교회는 뭐 사람의 소리 이렇게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믿습니까? 이게 신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이게 잠잠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입을 닫게 돼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원래 다바르라고 써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다바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원어에 보니까 콜이라고 되죠. 콜. 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콜이라는 말은 보이스라는 뜻입니다. 음성.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목소리. 자 보세요. 왜 뭐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달라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시작하기 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읽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깊숙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않고 기도할 사람 있어요?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문예적 표현이에요. 그 말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늘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자녀가 오늘은 나한테 무슨 얘기 안 하나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 실직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나는 너의 신음소리조차도 너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던 엘리야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기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원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돌을 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할까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친히 쓰시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모세의 말씀의 전통으로 네가 돌아가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삼일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일상 속에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삼일운동을 우리가 힘있게 행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열람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